예,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4장 3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 우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에서 중심으로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뭐죠? 행함이 있는 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실 때그 반대로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은 무엇인가를 함께 알려주시며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오면 행함이 있는 참 믿음을 위로부터 오는 선한 하나님의 지혜와 연결을 하세요. 그 지혜에서 참 믿음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하늘에서부터 주어지는 선한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시기 위해 반대로 땅에 선한 정욕으로 가득 찬 마귀의 지혜를 함께 알려주세요. 근데 이것이 뭐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천국 백성들의 삶의 원리, 천국의 원리하고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세상 죄인들의 삶의 원리, 세상의 원리를 비교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사면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믿음의 삶, 혹은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서부터 나올까요? 그 하늘의 지혜나 믿음이나 복음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삶하고 복음 말씀과 상관없이 그저 본성대로 자기의 소견을 따라 이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을 연결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결국은 예수님 닮은 성품과 마귀를 닮은 성품을 알려주십니다. 먼저 하늘의 지혜를 소유한 자들이 맺는 선한 성품의 열매를 먼저 보면은요. 오늘 이제 이것을 자세히 볼 텐데 13절에 지혜는 선행의 열매를 맺고 그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증거한다. 온유함의 성품을 알려주시고요. 15절에 보면 이 지혜는 우리가 스스로 가질 수 있는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즉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천국의 지혜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위로부터 온이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며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한다 말씀하세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이 17절, 18절 내용을 좀더 자세히 볼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하늘의 지혜가 없으면, 즉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면 어떠한 삶의 성품으로 살아가느냐? 14절에 보면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 그것이 원리라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bitter jealousy and selfish ambition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기 안에서 나오는 그 쓴뿌리와 같은 그 시기와 또 selfish ambition, 이기적인 욕망이 주장하는 삶. 그것이 마음의 중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고, 15절에 보면 땅에 속한 죽은 지혜의 모습인데 이것은 정욕의 것이고 귀신 곧 마귀의 것이라고 하십니다. 정욕이 시작되는 성품, 정욕에서부터 나오는, 그리고 이것은 마귀의 성품이라고 하세요. 16절에 보면 이러한 땅에 속한 지혜에서 시기와 다툼이 생겨나오고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있고 17절 뒷부분에 보면 편견과 거짓이 생겨난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4장 1절에서 2절에도 보면 싸움과 다툼 그리고 정욕 그리고 살인하고 시기하는 것이 여기에서부터 나온다고 하십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품의 열매들로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 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소유한 자와 마귀가 주는 땅의 지혜를 가진 자를 분별하라고 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요 그저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성도들을 잘 분별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믿음이 있다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즉 우리 믿는 성도들도 하늘의 지혜로 행하고 있는지 땅에 속한 지혜로 행하는지 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죽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러한 성품의 열매들로 돌아보며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새 사람의 성품으로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는 옛사람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땅에 속한 마귀의 지혜를 품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사실 저와 여러분은요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도 모르게 땅에 속한 지혜로 살아가요. 사람의 소견으로 가게 되고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마귀의 성품이라고 하세요. 마귀에게서 나온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맺어지는 성품의 열매를 올바로 분별하여 혹시 모든 내 삶에서 나오는 것들이 bitter jealousy and selfish ambition, 독한 시기와 다툼에서 내 개인적인 욕망에서 나온 것은 아닌지 진리를 대적하는 마음은 아닌지 정욕에서 시작되어 나오는 마음은 아닌지 시기와 다툼으로 자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저 내 중심으로 편견을 가지고 보는 것은 아닌지 미워하는 마음으로 살인죄를 짓는 것까지 자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끊임없이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이어져가는 그 내용이 이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지혜, 복음의 지혜, 예수님을 아는 지혜를 구하며 말씀으로 와서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기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선한 성품으로 옷 입으라고 하세요. 그때에 우리의 이 악한 성품에서 죽어가고 새 사람의 성품에서 자라간다고 하십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져 가요.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그리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야 할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통해 이뤄가시는 은혜의 사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먼저 이 하늘의 지혜에서 맺어지는 선한 성품의 열매를 살펴보고요. 다음 주일에 이 땅의 지혜에서 맺어지는 악한 성품의 열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한 성품의 열매에서 먼저 오늘 보면 1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그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행위를 증거한다. 그래서 온유함의 성품을 먼저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이 온유함에 대해서는 지난 주일에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온유함은 예수님의 성품이고요.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형제들을 섬기게 하는 성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해서 이 선한 성품의 열매들을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기에 선한 성품의 열매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선한 성품들의 열매를 보면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선한 성품의 열매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볼 거예요. 그리고 전체 야고보서의 내용과 연결해 보면 확실한 공통점, 그리고 확실히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의 그 목적을 알 수 있어요. 다 교제와 상관이 있고요.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성품도요, 혼자서 품고 살아가는 성품을 얘기하시지 않아요. 나 혼자 그저 수양을 잘해서 혼자서 성품에서 자라가는 것은 없다는 거죠. 형제들이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증거되고 자라가는 성품들입니다. 그리고 이 성품들은 다 공통점이 또 하나 있는데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요, 그 성품을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그저 혼자 지니고 계신 것으로 보여주시지 않았고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것으로 자신의 성품을 완전히 드러내주셨습니다. 자신의 신부된 교회에 대하여 증거하신 성품들이고요. 그래서 우리도 먼저 교회 안에서 형제들과 맺은 관계와 교제 속에서 끊임없이 증거하고 자라가야 할 성품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성품이 어디에서 완전하여질까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 완전한 성품에서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께서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특별히 성도들과 나누는 교제 속에서 이 예수님 닮은 선한 성품의 열매를 증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반대되는 정욕에서 난 악한 성품의 열매를 증거하고 있지는 않은지 끊임없이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한 성품의 열매를 맺으며 교제 나누는 가운데 함께 하나 되어 예수님께로 자라가라고 하십니다. 성화예요. 근데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성화는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한몸된 것에서 예수님께로 함께 자라가는 것. 그 성화를 이루기 위해 우리 안에서 맺게 하시는 성품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먼저 선한 성품의 열매를 돌아볼 때에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키게 해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따라 이 선한 성품의 열매들을 맺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오는 성품은 뭐죠? 성결이라는 성품이에요. 성결. 이 성결은 어떤 성품일까요? 우리 성결이라고 하면은 뭐 홀리네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영어로 하면은 pure라는 성품이에요. purity. 그러니까 순결함을 가리키는 단어죠. 그래서 섞여져 있지 않은 순결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뜻인가? 앞서서 14절에 독한 시기와 다툼, 영어로 하면 bitter jealousy and selfish ambition이라는 성품이 나오거든요. 그와 반대되는 성품입니다. 이 자기 자신만 돌아보면서 개인적인 이기적인 욕망과 시기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과 반대되는 성품. 이 성결의 성품도요, 관계에서 증거되는 성품이에요. 그저 자기 혼자 순결하게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형제들에 대하여 시기나 이기적인 욕심이 섬기지 않고 온전히 형제들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성품을 순결이라고 합니다. 순결이라는 성품이 이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나 혼자 순결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에게 순전하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것. 교회도 순결하게 지켜야 되죠. 교회가 순결하게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뭐죠? 순결하게 지켜서 누구에게 우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순결하게 자신을 예수님과 형제들에게 내어드리는 의미. 이것이 순결의 진짜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앞서 1장에서도 쓰여져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기에 정결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오늘 본문의 성결하고 같은 purity라는 단어예요. 한글 번역은 이렇게 어떤 때는 성결로 번역이 되고 어떤 때는 정결리 번역이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은 뭐라고 하세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 필요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으로 돌아보고 그 필요를 채워주며 예수님이 베푸신 성결한 사랑을 증거하는 성품입니다. 그리고 세속, 세속은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원리죠.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삶에 물들지 아니하고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쁘게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내어주는 삶의 성품이 성결입니다. 이 성결의 성품도 누구의 성품일까요?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온전히 성결하신 성품으로 사셨고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셨고 하나님과 우리 형제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예수님의 성결하신 성품을 이제 성령님을 통해 다시 키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금 컴퓨터가 작동이 안 돼서요. 우리 조금 한 5분만 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은유리 소유리네 가정 나와서 너무 좋네요. 네, 많이 크고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말씀 보겠지만 여러분 또 10시 예배에 합쳐서 드리는 5월 30일에 기억해 주시고요. 또 말씀드렸듯이 5월 30일부터는 10시 모임에 다 같이 모여서 우리 예배 드리겠습니다. 8시를 나누지 않고요. 이제 또 의자도 잘 배열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앉도록 할게요. 예. 유튜브 그 사이트가 바뀌나요? 네네. 예, 잠깐만 여러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첫 번째 성품, 어떤 성품이라고요? 성결. 영어로 하면 pure. 예. 이 성결의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예, 자기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지켜 예수님과 형제들에게 내어주는 삶이 성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결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이제 우리 구원하신 성도들에게도 주시고 예수님께 배우며 자라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자라갈 수 있을까?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러내신 성품들을 우리가 알아가고 거기에서 배우며 자라가야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온유하니 너희가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께로 가야만 우리가 올바로 알고 그 성품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면 이렇게 온전한 성결로 살아가겠죠. 우리 자신을 완전히 순결하게 지켜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내어주며 살겠죠. 그 성결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과 생각과 뜻이 우리의 개인적인 중심에서 이기적인 욕심에서 나오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예수님 닮은 성결함에서 형제들의 유익을 위해 나오는 것인지를 끊임없이 돌아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다시 회복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하다, peaceable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도 화평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하세요. 화평의 성품을 가지고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하십니다. 따라서 천국의 지혜는 화평의 성품을 맺어요. peace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9절에도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닮은 아들들은 화평의 성품을 가지고 화평케 하는 자들이라. 이 성품도 참 아들 대신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도 화평이세요.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읽겠지만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에 가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시고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와 하나님을 화평케 하셨고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도 서로 화평케 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 화평으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고요. 또한 우리 성도들도 서로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화평의 성품은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하나됨을 지키는 성품입니다. 그렇죠? 교회 공동체와 상관이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처럼 겸손히 낮아져 섬기며 형제들과의 화평,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이었고요. 우리도 이 삶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면 우리가 우리의 삶도 화평으로, 화평을 구하며 하나됨을 지키며 온전히 살아갈 거예요. 따라서 이 화평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붙들고 형제들의 잘못을 용서하는 삶, 그리고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는 삶, 적극적으로 화목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 그것도 나만 화평한 자로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로 다른 성도들도 하나님과 형제들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세워주는 삶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하시죠. 이 의의 열매는 뭐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질 뿐만 아니라 의로운 삶에서 자라가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의의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화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화평으로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화평 가운데 하나됨을 지키는 삶으로 나를 희생하기까지 가는지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아니면 화평을 깨고 하나됨을 깨는 삶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화평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됨도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그렇게 갈 수 없다는 거죠. 화평을 구하며 하나됨을 적극적으로 자기를 희생하기까지 지키는 삶이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의 삶이고, 그렇지 않으면 야고보서는 심각하게 말씀하세요. 정욕으로 가득 찬 마귀의 지혜에서 나온 삶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늘 돌이키라고 하세요. 희생 없이 화평이 구해지지 않고요. 하나됨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희생 없이 지켜지는 하나됨은 이 세상의 하나됨, 거짓 하나됨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희생으로 이 화평과 하나됨을 지키셨습니다. 이 삶으로 우리를 돌아보라는 거죠. 세 번째로 나오는 성품이요, 관용과 양순이에요.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관용과 양손하면은 우리가 아들, 딸을 낳으면 참 이름을 짓기 좋은 이름 같아요. 이 관용과 성품. 관용은 남자의 이름, 양순은 우리 여자의 이름. 이 관용과 양순이 너무 귀한 성품이라는 거죠. 영어로 보면 gentle and reasonable 또는 open to reason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품도요,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성품이고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과 관계가 있는 성품입니다. 먼저 관용을 보면 관용이라는 것은 어떤 성품이냐. 성경 여러 곳에서 이 관용의 성품을 알려주세요. 자기 고집대로 하며 다투려고 하는 성품과 반대되는 성품. 그래서 자기 고집을 버리고 다투지 아니하며 양보하기를 원하는 성품을 이 관용이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 디도서하고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데요. 디도서 3장 2절에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여기 보면 관용이 어떤 성품의 반대로 나오냐 하면은요, 남을 비방하고 다투는 성품. 끊임없이 남을 비방하여 자기를 높이고 다투려는 성품하고 반대되는 성품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에도 보면 직분자의 자격 요건을 알려주실 때요, 관용에 대해 알려주세요. 너희는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는 종들에게 관용하는 주인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 unreasonable한 주인에게도 순종하라. 이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관용하는 주인이 아니라 자기 고집대로 화를 잘 내며 다투려고 하는 주인에게까지도 복종하라. 따라서 관용이라는 것은요,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는 자들, 쉽게 화를 내지 아니하고 다투려 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듣고 양보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성품을 가리킨다는 거죠. 이 성품도요, 다 형제들의 유익을 위하고 하나됨을 지키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 가면 우리 예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관용의 주님임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상한 갈대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꺾어주려고 해요. 우리는 꺼져가는 심지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끄려고 해요. 남을 고쳐주려는 것에서는 너무 잘하는데요, 자기가 고침을 받는 것에서는 너무나 못합니다. 그래서 이 관용과 양순의 성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다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 관용과 양순의 성품을 품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self-awareness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질 못합니다. 그래서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 고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용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고쳐주려고만 했다 그러면 우리는 금방 상한 갈대처럼 꺾임을 당할 거고요. 꺼져가는 심지에서 꺼짐을 당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관용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짐을 지시고 우리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성도들은 이 예수님의 관용을 알고 관용의 열매를 살아간다는 거죠. 물론 말씀 안에서 관용이죠. 말씀 안에서 오래 참음으로 서로 듣고 순종하며 겸손히 세워주려는 성품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용의 성품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요. 양순이라는 성품이에요. 양순. 이 양순이 뭐냐. 우리 사람 보면 양순하다 그러잖아요. 참 양순해. 근데 그런 성품이 아니고요. 영어로 하면 reasonable 또는 open to reason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적인 뜻은요, easily persuaded라는 뜻이에요. 쉽게 설득당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나쁜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쉽게 설득당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죠. 그죠? 남의 말 그저 귀가 얇아서 너무나 잘 듣고 쉽게 속임을 당하는 약하고 순진한 나이브한 성품을 말하는 그것이 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이 양순의 성품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맺어지는 양순의 성품은 그 성품이 아니에요. 이 성품도 형제들과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형제들을 향해 마음과 귀를 열고 듣기를 원하며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런 겸손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에서 또 형제들이 주님이 주시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 때로는 고쳐주고 경책할 때에도 겸손히 듣고 복종하려는 마음,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건강한 거죠. 그래서 형제들과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됨을 지키는 성품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양순의 성품이 없다면 형제들만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안 들을까요?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아요. 그런데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겸손히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 부드러운 마음은 형제들에게도 증거된다는 거죠. 교회와 형제들도 겸손히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살아갈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됨이 지켜지는 겁니다. 야고보서 이미 앞부분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라. 여기 보면 양순이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 말씀부터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속히하고 그 말씀은 겸손히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 그리고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성품이 형제들에게도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서로에게 마음과 귀를 열어 들어주고 서로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 관용과 양순도 다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 예수님도요, 이 땅에서 사실 때 고난 중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자기 고집대로 사셨나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고 속히 겸손히 순종하시며 하나님과 한마음을 품고 하나됨을 지키며 사셨습니다. 하나님께만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상 권세에도 복종하셨고요. 자기 육체의 부모에게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듣고 순종하셨습니다. 관용과 양순의 성품으로 죽기까지 사셨어요. 아니 예수님도 이렇게 사셨는데 우리도 관용과 양순의 순종으로 살아가야 마땅하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도 마음과 귀를 여시고 우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뜻을 이루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시고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다고 안 들으실까요?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신음소리까지라도 귀를 기울이시며 들으시고 이루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양순의 성품이에요. 우리도 이 예수님의 관용과 양순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하나됨만 아니라 형제들과의 하나됨을 지키며 마음을 같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관용과 양순이 없으면은요 절대 하나됨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서 완전한 관용과 양순으로 살아갈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자기 고집대로 뭐 교회에 그리고 형제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거나 순종하려는 마음 없이 화를 내고 다투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 닮은 관용과 양순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갈수록 세상이 이렇게 되어가죠. 교회 치리가 왜 힘들어질까요? 관용과 양순의 상품이 더욱더욱 사라져가는 겁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권세에 복종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만 그럴까요? 끝까지 들어가 보면 하나님 말씀에도 들으려고 하거나 복종하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이 하늘의 지혜를 따라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관용과 양순의 성품을 맺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됨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긍휼의 성품이 나와요. Mercy. 이 긍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야고보서를 보면은요, 그 야고보서의 전체에 이 긍휼의 내용이 깔려 있어요. 참 믿음의 열매를 알려주실 때 긍휼을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지혜가 맺는 선한 성품도 긍휼이죠.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는 긍휼의 열매를 맺고 긍휼을 행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긍휼은 뭐죠?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 녹음이 있으니까요. 그냥 계속 할게요. 그리고 그렇게 알려주시고요. 우리 하나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카톡에 죽었는데 우리 녹음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녹음으로 들으실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전에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 천국 하나님 보좌에까지 이르게 하시고요.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앉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아들 되신 예수님을 바치시기까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아들의 영광에까지 이르게 해주셨죠. 이 긍휼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하나님의 긍휼을 마음에 새기고 그 긍휼을 형제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복음에 드러난 하나님의 긍휼이 바로 지혜고요. 그 긍휼을 알고 누리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서 완전한 지혜로 살아갈 거예요. 따라서 이 긍휼을 품고 이 긍휼을 증거하며 살아가는지 계속해서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17절 뒷부분에 보면은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마지막으로 편견과 거짓이 없다고 하십니다. 편견과 거짓은요. 영어로 보면 unwavering 하고 without hypocrisy. 즉 나눠지지 않은 마음,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성품, 그리고 위선적이지 않은 성품을 가리키는 거죠. 굉장히 두 성품이 닮아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면은요, 이 성품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해 주시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하고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James 4장 chapter 4 verse 4 and 8.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예.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벗하여 살아가는 것은 거짓이요 두 마음을 품은 것이라고 하십니다.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하시고요. 예수님도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지만 결국은 세상과 재물을 섬기는 것이고요. 이러한 성품은 땅에 속한 마귀의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지 위에 속한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참 성도라도 완전히 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나누어져 있고요. 두 마음이 섞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참 믿음이 있고 하늘의 지혜가 있는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과 세상을 둘 다 벗하여 살아가거나 두 주인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끊임없이 돌이키는 싸움을 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돌이켜 회개하며 두 마음을 품은 죄와 싸우고 더욱 하나님 섬기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마귀의 지혜에 속하여 죽은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자들은 이 싸움이 없어요. 돌아보지 않습니다. 거짓이 없다는 것은 without hypocrisy, 위선적이지 않다는 뜻이죠. 위선이라는 단어 여러분 잘 아시죠? 마치 가면을 쓰고 연극하듯이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참 지혜에서 나오는 마음과 말과 행함으로 온전히 한 마음으로 사셨죠. 그래서 예수님께는 편견과 거짓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러셨고요. 우리를 향해서도 그러하십니다. 참 믿음이 있는 자, 지혜 있는 자도 이와 같다고 말씀하세요. 아직은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천국에서는 이렇게 두 마음으로 나눠지거나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 된 참 지혜의 삶을 살아갈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우리는 편견과 거짓과 싸우며 편견과 거짓이 없는 성품으로 하나님과 형제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 해요. 그래야 하나됨이 지켜집니다. 여러분 생각나세요? 사도행전에 가면 히파크리시, 위선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자의 모습이 나오죠. 아나니아와 사피라, 겉과 속이 달랐어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바치려는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께 바친 것처럼, 그러한 위선적인 믿음과 지혜로 교회 안에서 교제를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 이들이 사단에게 속하여 있다, 그리고 교회의 치리를 받습니다. 형제 여러분, 편견과 거짓은 우리 안에서 물리쳐야 할 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 하나 되어 가지 못해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참 믿음으로 교제를 나누며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지혜의 삶, 참 믿음의 삶을 알려주세요. 그런데 지혜에 대해 그저 몇 마디 말씀으로 정의를 내려주시지 않고요. 그 열매들로 지혜가 무엇이고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고요. 다 예수님 닮은 성품의 열매고 오직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맺게 하시는 열매입니다. 예수님과 맺은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 나누는 교제를 통해서만 예수님에게서 배움으로 얻는 지혜와 열매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가요? 나에게 지금 이 열매가 있습니까? 이 열매들을 돌아볼 때에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정말 우리는 지혜로 살아가고 있나요? 지금 내 삶을 주장하는 것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입니까? 아니면 이 땅의 지혜입니까? 내 삶의 열매는 예수님 닮은 성품의 열매입니까? 아니면 마귀를 닮은 성품의 열매입니까? 너무나 더디게 예수님 닮은 성품이 맺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러한 우리들을 다시 일어나게 하고 열망으로 인도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우리가 믿노라 하는데 그 믿음의 열매가 보이지 않다면, 너무나 미약하다면, 오히려 마귀를 닮은 이 땅의 지혜에서 나온 열매들로 가득하다면 구하라고 하세요. 그것도 열망과 확신을 가지고 구하라고 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하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결국 마지막 날 완전한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전체 야고보서에 깔려있는 내용이에요. 구하라. 너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후히 주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구하며 복음 말씀으로 나와 예수님과 교제 나누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다시 하늘의 지혜를 소유하고 예수님 닮은 성품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열망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열매들을 보면은요, 다 한 가지로 연결되어 있어요.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느냐?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에 4절에서 7절, 이 구절만 읽고 마칠게요. 여러분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1 Corinthians chapter 13 verse 4 through 7. 오늘 드린 구절에는 없어요. 주보에는. 이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에 관해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사랑 안에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선한 성품의 열매들이 다 들어가 있지 않나요? 온유, 시기하지 않는 것,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것,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화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거짓이 아니라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알려주신 모든 선한 성품의 열매들이 다 이 사랑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어디에서 완전히 드러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더욱 알아갈 때에 그 사랑이 우리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고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시는 선한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삶은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아는 지혜예요. 이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기도하기를 에베소서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사랑을 더욱 알게 해달라.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더욱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하늘의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그 하늘의 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아는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사랑을 더욱 알고자 하는 열망을 품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없는 것, 선한 성품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왜? 그래서 구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시잖아요. 더 큰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이 없는 것. 하늘의 지혜조차도 구하지 않고 온통 정욕에 찬 것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 너희가 구하지 않으며 구하여도 정욕대로 구함으로 얻지 못한다. 그러한 열망조차도 없다면 교회와 성도는 죽어가는 겁니다. 마귀의 지혜에만 매여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먼저 이 하늘의 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아는 지혜와 하늘의 예수님 닮은 귀한 성품을 맺고자 하는 열망부터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를 더욱 예수님 닮아가게 하실 거예요. 이 은혜를 구하시며 더욱 예수님께로 나아가시는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하늘의 지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아는 것에서 맺어지는 성품의 열매를 우리에게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구하라 하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는 정욕으로 가득 찬 마귀의 성품을 증거하며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니 십자가 사랑을 아는 것에서 채워주시고 예수님 닮은 성품의 열매, 순결함과 또 관용과 양순, 그리고 또 지혜와 긍휼과 또 온유함까지 모든 사랑으로 열매 맺는 우리 온 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